예, 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145쪽에 구원된 이들의 찬가로 시작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 이 찬가는 묵시록에 나오는 천상 찬가 가운데 하나인데, 묵시록의 천상 전례는 우주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맨 끝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의 그 화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19관은 조금은 어떤 실질적인 것이기보다는 조금은 좀 이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파스카 신비의 거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느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임금의 사제단이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멜키세덱처럼 임금이며 사제이다. 온 누리의 하느님께 온 누리를 바치는 참으로 거룩한 백성인 것이다. 묵시록 1장 6절, 5장 10절을 참조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례는 누가 거행하고 전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언제 거행되는가, 또 어디서 거행되는가, 그래서 주로 전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 그냥 미사하면 미사하고 또 아침 기도만 아침 기도고 저녁 기도면 저녁 기도고 그렇지 뭐 전례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개념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공적인 예배, 성당에서 하는 모든 공적인 예배는 다 전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라고 한다면은 리투르지아라고 하는 그 원어에 의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찬가와 모든 예절, 그 모든 것을 전례라고 할 수 있겠죠. 때때로 사람들은 천주교는 너무 엄숙하고 또 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때때로 보면 그 전례라는 것이 참 많이 딱딱하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점이냐 하면, 과연 우리가 전례를 거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인가, 하느님께 아니면 하느님께 바치는 것인가.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전례의 대상은 하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각 개인 개별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듯이, 우리는 전례를 통해서 항상 그 모든 전례의 대상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참여한 우리는 하느님께서 돌려주시는 그 은총을 받고 또 은총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초점을 우리 인간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초점을 하느님께 우선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그 전례가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엄숙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엄숙함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함의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례가 거룩하고 엄숙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그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서 어떤 그냥 이렇게 예배라는 의미를 썼을 때 물론 뭐 그 예배라는 말 안에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만 흔히 그 뚱땅거리고 그냥 막 그냥 자기네끼리 흥겨워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 그 누구를 위한 거냐 했을 때 어찌 보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흥겨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제사다워야 되는 것이고 전례는 전례다워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례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잘 알고 그 참여를 하면 훨씬 더 그 전례의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깊이 침잠 혹은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례를 전혀 모르면 하품만 할 뿐이고 그러나 전례의 의미와 왜 지금 이런 전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좀 더 깊은 의미와 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편안하고 가볍게 와닿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또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면 편안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가벼운 분위기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그냥 그 말하자면 흥에 겨워서 혹은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업돼가지고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더 쉽게 접하고 또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엄숙한 의미 속에 있는 전례의 의미를 더 잘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전례는 누가 거행하는가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전례를 거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례는 한마디로 온전한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전례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전례하는 주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례를 거행하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상과 천상의 모든 하느님 백성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전례를 거행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전례는 천상의 전례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전례에 참여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시간마다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기도에 이렇게 전념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도 마찬가지의 그 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지상에서 바치는 기도와 지상에서 바치는 전례와 마찬가지로 천상하고도 서로 통교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전례, 지상전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례는 온 교회의 행위이다. 신자들은 보편사제직에 따라 성품을 받은 사람은 직무사제직에 따라 전례를 거행한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제 그러면 신부만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을 나눴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사제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은 직무로서의 사제직, 그러니까 어떤 소정의 과정을 통해서 주교님의 성유 그 기름 바름과 안수와 축성을 통해 가지고 사제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로서의 사제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냐?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역시 그냥 전례에 참여할 때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제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여러분들도 수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제직. 보통 사람들은 흔히, 아니, 무슨 우리가 사제직에 참여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제사에 참여할 때는 사제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다만 직무 사제직은 그 어떤 서품을 통해 가지고 주교님의 안수와 서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전례를 거행할 뿐이지 어떤 진행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전례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축성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분이나 저나 제사에 미사에 참여하거나 전례에 참여할 때는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도 어떤 구경꾼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제로서 그렇게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전례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 직무자들은 신비체 전체의 전례 거행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한다. 교회의 각 구성원은 거룩한 전례에서 예식의 성격과 전례의 규범에 따라 자신이 맡은 목과 자기 고유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독서도 읽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응답을 하고 성가를 함께 부르고 이거 자체가 다 함께 공동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례는 제일 중요한 게 공동 거행입니다. 공동 거행.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이 뭐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공동으로 셋이상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전례를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나 병자 성사를 줄 때에도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뭐 유아 세례 줄 때 보면 가족들만 달랑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혹시 일부러 올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성당에 들렀다가 유아 세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함께 유아 세례하는 사람 같이 기도해주고 참가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축성하는 날도 마찬가지로 집축성할 때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또 물론 병자 성사를 집행할 때도 병자인 경우에는 어떤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병자 성사할 때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것이 공동 거행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성무일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전에는 성직자들에게만 의무적으로 주어진 그런 기도라고 했고 이것은 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더 많이 했지만 어쨌든지 기본적으로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 마침 기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일반 신자들도 성무일도를 바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본당에서는 아침에 수녀님들이 주도하에 신자들이 함께 성무일도를 바치는 그런 성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무일도는 전 세계가 함께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참으로 좋은 기도이고, 또 성무일도의 대부분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운율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전례는 그냥 혼자서 우물우물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전례가 이루어질 때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고 함께 할 때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례를 하든지 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례는 어떻게 거행되는가? 전례는 표징과 언어와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표징이다. 일곱 성사에는 나름대로 그 신비, 그 은총을 드러내는 꼭 맞는 표징이 사용된다. 물, 빵과 포도주, 기름 등은 아주 흔한 재료지만 물로 씻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기름을 바르면 각각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의 표징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말과 언어, 행위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위가 이 표징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례는 표징이라는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언어 그리고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삼박자 요소가 갖추어져서 전례가 거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하나하나 잘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먹고 마신다. 또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 이건 견진성당 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예식. 이처럼 표징과 언어와 행위는 이미 구약에서 시작되고 신약에서 완성된다. 선택된 백성은 그들의 전례 생활을 특정진 표징들을 하느님께 받았다. 예를 들어 할례, 도유와 축성, 안수, 희생제사, 그리고 특히 파스카가 그러하다. 교회는 이러한 표징들 안에서 신약의 성사들의 예표를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특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표징들의 의미를 완성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스카는 그냥 지나가다 그런 뜻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전날 밤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양쪽에 바르고 문 상인방에 이렇게 바름으로써 그걸 바르지 않은 다른 이집트의 집에는 맏자식이나 맏배 짐승들이 맏배가 다 죽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거르고 지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안전장치 혹은 어떤 구원의 표지가 되고 있죠. 그것처럼 세례성사를 받으면 우리가 물로 씻는 예식과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예식으로서 세례성사를 받게 되고, 바로 이러한 세례성사가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파스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런 파스카를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파스카는, 신약의 파스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당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희생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약의 파스카이고 모든 전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례의 핵심에는 분명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표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했던 그 예식이나 혹은 홍해바다 앞에서 그 물이 갈라짐으로써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고 대신 이집트 병사들은 물에 이렇게 다시 빠져서 다 죽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홍해바다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이런 파스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파스카의 신비다 또 파스카의 전례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먼저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떠올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식을 떠올려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에도 그 최후의 만찬의 예식이 바로 미사 성제 미사 때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남겨주시고 영적인 음식으로 남겨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음식이 되고 구원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양식, 구원의 음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거행하는가? 전례는 한 해 동안 주님의 파스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연중. 시기는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곧 파스카의 정점으로 전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전례 주년은 오늘 주님의 날 시간절례 성인축일로 거룩들로 거룩하게 된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와 성령의 초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언제나 오늘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오늘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는 바로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시간이기도 하다. 주님의 날은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인들의 날이다. 이날 신자들은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전례를 에우카리스티아라고도 부르는데 말하자면 그것이 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례를 하는데 전례 주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중주의를 지내고 있지만 연중이 끝나게 되면 뭐가 시작되죠? 대림이 시작되죠. 그래서 대림이 끝나면 부활 시기가 되는 거고 부활이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연중으로 가고 또 연중이 그 중간에 연중이 끝나는 시기에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렇게 이게 1년이 전례 주년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천주교 안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의미와 보화가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해 하다못해 전례 주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신자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이 가는지 사순절이 오는지 대림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개념이 없으면 맨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대림으로 시작해서 성탄, 대림, 성탄, 연중, 사순, 부활, 또 연중 이렇게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돌아가는 주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1년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축일, 대축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축일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성탄 대축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부활입니다. 부활 대축일이 제일 핵심에 있어요. 그 부활 대축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음을 겪었냐고, 그러니까 성탄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성탄 중요합니다. 성탄 중요하지만 전례의 의미 그리고 파스카의 신비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내 주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부활 성향,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 밤에 그 드리는 그 장엄한 예식,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전례 중에 가장 노른자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오히려 성탄 때에는 사람들이 성당에 많이 자정미사에 몰려오는데 부활 때에는 썰렁합니다. 무슨 경우냐, 그것은 껍데기 신자라는 얘기예요. 껍데기 신자, 말하자면 그냥 사회에서 성탄을 더 왁자지껄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탄 되면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부활 성야 때에는 아이고 뭐 그냥 집에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전례의 의미를 잘 제대로 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례의 중요도 잘 알고 전례의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모일도에 대한 내용도 되어 있고, 또 전례 주년은 파스카라는 단 하나의 신비가 지닌 다양한 측면이 전개되는 것이지만 또한 성인 축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축일들도 많고 교회 안에는 성인들도 많고, 사실 여러분들이 성인 이름을 뭘로 정했는지, 여러분들 처음에 정할 때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됐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대개는 뭐 옛날에는 교리 가르치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정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혹은 뭐 부모님이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신을 성당으로 인도해준 그런 분들이 이렇게 권유해서 본명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자신이 그 부여받은 성인이 어떤 성인인지 어떤 분인지조차는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맞출 때 보면은 되게 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좀 예쁜 이름으로 지려고 그래요. 무슨. 그래서 한참 너무 감각적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 생년월일과 가장 가까운 성인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자기가 성인전을 읽어보고 어떤 축일에 나오는 성인들을 읽어보고 아 난 이 사람 이분을 본받고 싶다라든지 이분이 나하고 좀 너무 통하는 게 있다라든지 그럴 때 그분을 정하는 건 괜찮아요. 어쨌든지 그래서 적어도 자기의 수호 성인, 자기 본명을 부여받은 성인 정도는 알면 이렇게 아는 것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거행하는가 전례는 쭉 보면은 중간쯤에 142쪽입니다. 중간쯤에 하느님께 봉헌된 성당은 거룩한 곳이며 나그네인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도성 천상 예루살렘 표상이다. 기도의 집은 성찰례가 거행되고 성체가 보존되어 있으며 신자들이 모이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단에서 봉헌되신 우리 구세주이신 아드님 아들의 현존을 공경하며 신자들이 도움과 위로를 받는 곳이다. 성당의 중심은 물론 제대이며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제대를 중심으로 모인 회중을 가리킨다. 그 밖에도 감실, 주례석, 독서대, 세례대, 고해소 등 거룩한 전례의 중요한 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감실 물론 예수님 계시니까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제대가 사실은 교회 우리 성당에서의 가장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대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대를 돌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나무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재료를 사용하게 되죠. 옛날에는 돌로 다 돌로 만들어야 됐었고 또 거기 제대에는 항상 성인 유해를 이렇게 보관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유해를 담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단 그 제사 지내는 부분에 이렇게 네모로 홈을 파고 거기에 성인의 유해를 이렇게 안치시키고 그 위에서 미사를 드렸어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마치 카타콤바의 그 지하 묘지에서 미사를 봉헌한 것처럼 성인들 유해를 놓고 그 성인 유해 위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뭐 그 다 없어지고 그런 풍습도 다 없어지고 그냥 나무로도 하고 뭐 또 성인 유해를 꼭 성당에 제대에 이렇게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뭐 이 정도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례에 참가할 때 적어도 그 전례의 의미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맨날 그 주간이 그 주간인 것 같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의 제의 색깔이 왜 바뀌는지 그 정도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립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때 초록색을 입고 보라색은 무슨 의미고 하얀색은 무슨 의미고 빨간색은 무슨 의미인지 옛날에는 검정색도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장례 때 주로 입었었는데 요즘은 죽음을 그렇게 슬픈 것 혹은 뭐 이렇게 두려운 것으로 알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흰색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예, 오늘도 여전히 질문이었군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